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곳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만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아멘.
담임 목사님의 이사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 부탁이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예기치 않은 주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교회에 그 예배 안내 담당을 맡은 목사님이 2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안내 담당을 맡은 그 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인들에게 아주 밝은 웃음으로 대해주세요. 그것은 1부 예배 안내자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안내위원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예배에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담당 교역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 1부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좀 아니었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나가실 때 밝게 인사해 주세요. 아시겠죠? 지난주에 그 성막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나 무속에서는 그들의 신을 만나는 신전을 인간이 고안해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들은 인간 중심적이고 치성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게 하시고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학생이 만약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공부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만 공부하고 또 자기가 나가고 싶은 진도만큼만 공부한다면 공부가 아주 즐거울 것입니다. 물론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야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이 됩니다. 직장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한다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나가고 싶은 날만 나가고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참 편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무리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날은 나가야 합니다. 또 아무리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시키면 해야 하는 것이 직장 생활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직장인이 됩니다. 신앙도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참 쉽죠. 소파에 들어 누워서 자기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리모컨으로 누르면서 하는 것, 게다가 간식까지 먹으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자기가 쇼핑하고 싶은 백화점으로 가서 뭐 핸드백, 가방, 핸드백, 화장품, 또 옷 등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만 산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함께 영화 보는 것과 같은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참 신앙이 식은 중목계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나와야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시는 사람을 품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막은 3500년 전에 광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막과 성전이 되시는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이 성막과 성전으로 가꾸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계략적으로 살폈던 성막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있는 그 뜰은 동서의 길이가 100규빗, 약 45미터이고 그리고 남북의 폭이 50규빗, 약 22.5미터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있었는데 20규빗, 약 9미터였습니다.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곳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마포로 만든 그 성막들의 높이가 5규빗, 약 2.25미터였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날 때에 방주 안에 있던 사람과 방주 밖에 있던 사람은 참 차이가 큽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까이에 있었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성막의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가로 세로가 5규빗, 약 2.25m의 정사각형의 모양이고 높이가 3규빗, 약 1.35m였습니다. 번제단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 성막들 안에 있는 기구들은 직접 손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셨고 고리에 채를 끼워서 그 채를 통해서 옮기게 하셨습니다. 짐승을 태우는 이 번제단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같습니다. 그 짐승을 태워서 인간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켰듯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두멍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회개와 세례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두멍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결한 삶, 거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물두멍의 물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 물두멍을 또 지나고 나면 이제 성막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성막의 바깥 공간, 성막 외소를 성소라고 부르고 안쪽 공간, 내소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성막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30규빗, 10규빗입니다. 그 넓이를 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18.5평 정도 됩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 즉 북쪽에 그 떡과 그 떡을 둔 상이 있는데 그것이 진설병과 진설병 상입니다. 진설병의 문자적인 뜻은 얼굴의 떡입니다. 또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떡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양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떡들은 아무리 그것이 맛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배가 부르게 먹었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게 되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그 진설병상 맞은편에 있는 그러니까 성소 왼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것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에는 불을 밝히는 것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성경의 칠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또한 이것은 빛이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등잔대에 불은 혹 꺼질지 몰라도 세상에 빛이신 주님은 영원히 빛이 나십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평소에는 향만을 피웠고 1년에 한 번 그 속죄제의 피를 부어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 성막의 그 뜰에 있던 번제단이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상징한다면 이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중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법궤와 속죄소입니다. 이 법궤는 언약궤, 증거궤 등으로 불립니다. 법궤의 길이가 약 2.5규빗 그러니까 112.5cm이고 너비가 1.5규빗, 약 67.5cm, 높이도 1.5규빗입니다. 이 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 즉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희미하게 여겨질 때면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무시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하나님도 존중하게 됩니다. 속죄소의 문자적인 뜻은 죄를 속하는 장소입니다. 또 이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의 자리, 즉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속죄소는 어떤 장소도 아니고 의자와 같은 자리도 아닙니다. 그 속죄소는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과도 같습니다.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곳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됩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성막과 성전을 꾸민다 할지라도 거기는 화려한 천막이고 웅장한 건물이지 성막과 성막이나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성막과 성전으로 가꾸어 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성막도 되고 성전도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주의 용서하심과 주의 말씀 주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쌓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인생에 태풍이 불고 장마가 칠 때 되면 그것이 성막으로 가꾸어가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막이 아무리 성막이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다 지었다고 해도 그것 자체를 그대로 두게 되면 성막이 성막이 되지 못합니다. 이 강대상과 여기 있는 이 피아노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성물들입니다. 그것은 이것들을 구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다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아이들이 노는 곳으로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성막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성막이 성막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성막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 입은 옷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지금 제사드리는 시대도 아닌데 무슨 제사장 옷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고 제사장의 옷에 들어있는 의미와 정신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했지만 사람들은 잔치에 관심이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장으로 떠났습니다. 심지어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내 거리로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복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모세는 형 아론의 가족들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했습니다.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고 셋째였던 엘르아살이 2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제사까지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교의 제사에 관한 분은 형 아론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분담을 했습니다. 18장에서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재판의 일을 맡겼습니다. 이로써 종교와 사법과 행정 이 삼권이 분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모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형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는데 그 옷이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하지만 반드시 거룩한 옷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거룩함은 언제나 구별됨이고 그 구별됨은 하나님께 속함입니다. 하나님께 속할 때 진정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만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4절은 대제사장의 옷에 있어야 할 여섯 가지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소고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대제사장의 옷에 있어야 할 여섯 가지는 흉패, 에봇, 겉옷, 반포소곳, 그리고 관과 띠였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4절에서 에봇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사실 에봇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허리를 두른 그 앞치마와 같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깨에 이 멜빵처럼 이렇게 끈을 달아서 메었습니다. 에봇을 만든 재질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만들 때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둘은 세트와 같이 여겨집니다. 그리고 양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하나씩 붙이고 거기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나이 순수대로 여섯 명씩 새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지 그가 개인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기도 드리는 그 기도를 대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개인의 하소연이나 개인의 간구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면 안내문을 드립니다. 그 안내문에 가장 먼저 써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대표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회중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이니만큼 그 기도의 내용과 성격이 공동체의 관심사와 목적한 바가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가 판결 흉패입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는데 에봇과 같은 실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 그 길이와 너비가 한 뼘, 그러니까 약 한 20cm쯤 되는 이 가슴에 붙이는 그 패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뭐 흘릴 때 옷을 버리지 말라고 붙여놓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 판결 흉패는 히브리 원뜻은 심판의 가슴패입니다. 이 판결 흉패는 또한 두 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슴 주머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 두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림과 둠밈 앞에 제가 가진 성경에는 작은 글자로 일이라고 쓰여 있고 아래에 보면 우림의 뜻은 빛, 둠밈의 뜻은 완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문제를 판결할 때에 누가 옳은지 무엇이 더 바른 것인지를 판결할 때에 썼던 돌이나 나무 조각과 같은 것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바둑돌의 흰 돌과 같은 것을 우림이라고 하고 검은 돌과 같이 생긴 것을 둠밈이라고 넣어서 흰색이 나오면 오른쪽이 맞고 검은색이 나오면 왼쪽이 맞고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가슴 주머니라고 하고 또 그 가슴 주머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판결 흉패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모두 22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자음이 알레프이고 마지막 자음이 타우입니다. 그런데 이 우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그 단어, 이 우림이라는 단어가 알레프로 시작하고 둠밈, 즉 툼밈은 그 마지막 알파벳인 타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의 재판은 하나님께서 재판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주십시오. 또한 이 재판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100% 하나님께 맡깁니다의 의미로 여겨집니다. 이 판결 흉패에는 그 12개의 보석을 박았습니다. 그 가로줄로 3개씩 4줄을 박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1절 함께 보실까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 열두 가지의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열두 자손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단지 펜이나 매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도록 도장을 파듯이 새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새기셨다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손바닥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새긴 것은 지워지지 않지만 그래도 혹 한쪽이 부식되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남아있도록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용기입니다. 세 번째가 그 대제사장 옷에 세 번째는 겉옷입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같이 깃을 따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겉옷은 커다란 천에다가 중간에 구멍을 내어서 머리만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어깨에서 이렇게 아래까지 걸치도록 한 옷입니다. 남자들이 잘 아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 군대에서 입는 판초 우위와 비슷합니다. 그 군대에서는 비가 올 때 입지만 스페인으로 판초는 그 천 중앙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곳으로 머리를 내어서 입는 옷 전체를 판초라고 합니다. 그 이러한 옷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주로 입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겉옷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겉옷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달아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소리가 나는지 아니 나는지를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이 지성소에 마음대로 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와 앞에 그 피를 그 뿌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밖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자신들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 되고 만약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죽어버리게 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아무나 들어가서 꺼내올 수가 없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 묶었던 그 끈을 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 대제사장의 옷에 있었던 것은 관입니다. 이 관은 아랍 사람들이 그 머리에서는 터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전면에 있게 하라. 이 예배를 안을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배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그 관에는 순금으로 만든 그 배, 그러니까 이름표와 같은 것을 써서 그 관에다 달았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습니다. 항상 그것을 메어서 그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성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우리의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재주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언제나 성결함이 우선입니다. 이 성결이 단순한 성결, 사람들이 보기에 성결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결은 바로 우리의 구별됨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우리의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찬송가 269장은 이렇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그리고 284장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양 없던 우리들. 287장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그리고 424장은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이 찬송이 다 성결과 관련이 있고 거룩한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모두 다 작자 미상의 찬송가들입니다. 찬송가 중에 작자 미상의 찬송가 중에 유독 성결한 삶, 거룩한 삶과 관련된 찬송들이 꽤 많습니다. 이 찬송가를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려고 했던 그것이 이러한 찬송들을 부를 때마다 가슴 저미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제대로 살기를 발부둥 쳤던 그것이 우리에게로 은혜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있었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반포 속옷과 띠입니다. 3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 반포 속옷은 대제사장의 예복 중에서 가장 안에 입는 옷입니다. 길이는 발까지 또 손에는 손목까지 입는 옷인데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목욕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입는 것이 바로 이 반포 속옷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옷과 관련된 것, 또 입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이 처음으로 발견했던 것은 그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것은 언제나 수치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집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유산을 받아서 나갔던 둘째가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 즉 예복을 입히게 했습니다. 춘향전에 보면 그 춘향의 노래 가운데 머리에는 어사화요 몸에는 앵삼이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사화는 임금이 장원 급제한 사람에게 내렸던 종이로 만든 꽃입니다. 그리고 그 앵삼은 어린 사람이 급제했을 때 입었던 연두빛 예복을 가리킵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가 인생을 탕진하고 온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러 갔다가 장원을 하고 그 나팔을 불며 돌아온 것처럼 맞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입어야 할 옷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스톱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그때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다가옴을 아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갑옷은 문자 그대로 전투복입니다.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해야 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옷은 우리의 능력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그들의 제복을 입으면 경찰관의 격, 소방관의 격이 있습니다. 또 의사나 판사가 그들의 옷을 입으면 의사의 품격, 판사의 품격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격이 나타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을 입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삶을 성막으로 가꾸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러한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그곳이 바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신을 성막으로 가꾸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 존재임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예복, 사람들이 박수쳐주는 제복을 입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영혼에 잇대어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성막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